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성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 깨어 있습니다. 성벽 가장 높은 곳 파수대 위에 홀로 서서 잠들지 않고 성 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는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아침에 에스겔 3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긴 심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 그리고 어제는 그렇게 심판받은 제국들이 누워있는 공동묘지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부터 에스겔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무덤을 지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회복의 첫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파수대 위의 한 사람입니다. 왜 파수꾼일까요? 회복을 여는 첫 그림이 왜 성벽 위에 홀로 선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이 이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밖에서 온 영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성에서 함께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까지 밭을 갈던 사람, 이웃과 인사를 나누던 사람, 그 성이 자기 집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가 파수꾼이라는 것은 그도 이 성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그도 함께 죽습니다. 적이 성벽을 넘으면 그의 가족도 함께 화를 당합니다. 그는 남의 성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성을, 자기 가족이 잠들어 있는 그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그 밤에 사랑하는 사람과 집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벽 위에 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일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하는 일 전부입니다. 파수꾼은 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위험을 보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나팔입니다. 그의 힘은 팔이 아니라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이 그 나팔에 걸린 책임을 아주 정교하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 칼에 죽으면 그 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경고를 들었는데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경고 없이 죽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파수꾼의 죄는 무엇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파수꾼의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불어야 할 나팔을 불지 않아서 생깁니다. 침묵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은 죄, 경고해야 할 때 침묵한 죄, 나팔을 손에 쥐고도 입에 대지 않은 죄, 파수꾼에게는 침묵이 곧 피값입니다. 이렇게 보면 파수꾼의 자리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홀로 깨어 모두를 책임지고 침묵하면 그 피값까지 물어야 하는 자리, 외롭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누가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파수꾼을 세우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의 비유 속에서는 백성이 자기들 중에서 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파수꾼 뒤에 계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파수꾼직은 사람이 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무겁게 느꼈던 그 책임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굳이 파수꾼을 세우셨을까요? 왜 그 성에 그토록 무거운 책임까지 지워가며 한 사람을 성벽 위에 세워두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회복의 첫 장면이 왜 파수꾼이었는지 말입니다. 성에 파수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성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파수꾼을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게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성벽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위험을 보면 나팔을 불라 하시고 그 나팔로 백성을 깨우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결국 백성의 일부인 그 파수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은 살 기회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는 그 무서운 말씀조차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경고 없이 잃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우리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파수꾼은 심판의 도구가 아닙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힘입을 때 파수꾼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힘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참된 파수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끝이 사망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팔만 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그 경고의 자리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피값을 주님이 친히 자기 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파수꾼이 백성을 위해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손에 나팔을 쥐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남들이 잠든 시간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파수꾼, 우리 자녀의 파수꾼, 우리 이웃의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사랑으로 불어야 할 나팔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불편해서, 미움받기 싫어서 또는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입에 대지 못하고 내려놓은 그 나팔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침묵이 편해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짜 사랑은 때로 침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불편해도 나팔을 붑니다.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은 그 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나팔을 부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벽 위에 홀로 선 그 한 사람, 오늘 새벽 그 사람은 바로 나,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그 파수꾼을 세우신 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도 나팔을 쥐어 주셨사오니 두려워서 내려놓았던 나팔을 다시 들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으로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